오늘 또 성경 말씀 한 절을 읽겠습니다. 3장 17절입니다. 오늘이 열 번째 시간인데요. 갈라디아서 3장 17절 한 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. 시작.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장하신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며 또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리라. 아멘. 예.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서 3장 17절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 공부해온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. 17절에 그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.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, 그 다음에 430년 뒤에 생긴 율법, 이 두 가지가 3장 17절의 주요한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여러분,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 보여지십니까? 이 두 가지 중에. 1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, 2번은 430년 뒤에 생긴 율법.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? 1번입니까? 2번입니까? 네, 1번이죠. 네.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신 그 언약이 주어진 뒤에 430년 뒤에 율법이 왔는데 그 율법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언약을 취소하지 못하며 또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리라, 이런 내용입니다. 사실 이건 이제 읽고 지나가면은 아 그렇지 뭐 이렇게 이제 지나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. 굳이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왜 이 내용을 읽었느냐. 한번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한번 이렇게 우리 마음에 다시 적용해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읽었습니다. 자, 만약에요. 만약입니다. 율법이 오기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이 없었다면, 그죠?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이 없이 그냥 430년 후에 율법이 주어졌다면, 그래서 율법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? 온 땅은 그냥 저주로만 가득했을 것입니다.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우는데 법만 있는 부모님 혹시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? 아마 그 애는 매일같이 두들겨 맞을 것입니다. 그러겠죠? 밥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? 그 애에게 법을 적용 딱 해가지고 그 법을 적용해서 그 애를 대한다면 그 애는 밥 얻어먹지 못하고 아마 매일같이 중노동에 시달리고 매일같이 매를 맞을 것입니다. 그런데 부모님 마음에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그 아이를 향한 긍휼과 사랑이 더 풍성하게, 더 가득하게 있기 때문에 똥오줌도 못 가리는 아이들이, 아무런 그 뭡니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아이들이지만 사랑과 기쁨 속에서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? 마치 그와 같이요. 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430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, 그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이 없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하고만 우리가 대면해야 된다면 그 얼마나 두렵고 슬픈 일입니까? 그래서 우리가 이 17절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딱 강조를 두셨잖아요, 거기에. 미리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은 이 확정, 확실하게 정했다 그 말이잖아요. 이거는 누구도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는 거예요. 비록 율법이 주어졌다 할지라도.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, 야,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? 여러분,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때때로 얼마나 잘못할 때가 많습니까? 얼마나 부끄러운 생각을 또 품을 때도 많습니까? 우리가 그걸 다 내놓고 다 투명하게 안 밝혀져서 그렇지, 냉정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때때로 품는 마음, 생각, 우리가 한 행동들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법으로만 서면 심판받을 만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? 그런데 율법이 주어지기 전 430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신 그 언약이 있었다는 것이죠. 이게 이제 복음의 언약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언약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, 그 자식들이 속삭이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? 그건 이제 부모가 돼야 경험할 수 있는 거죠. 또 어렸을 때 꼬맹이 때 속삭이는 건 일도 아닙니다. 예, 꼬맹이 때야 뭐 그 오줌 못 가리고 뭐 이제 이런 거 외에 뭐 큰 문제가 없잖아요. 말 안 들어도 뭐 그냥 봐줄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. 성장한 자녀들이 부모 속삭이기 시작하면요,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뜁니다. 흔히 하는 말로 때려 죽일 수도 없고 내쫓을 수도 없고. 그런데 그때 부모 마음속에는요, 큰 긍휼이 나옵니다. 아무리 속세게도 내 자식이에요. 네? 아무리 문제를 일으켜도 내 자식이에요. 그래서 이 17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깊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. 예.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본다면, 예를 들어서 다윗왕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아니죠. 압살롬. 아, 감사합니다.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얼마나 큰 그 죄를 범했습니까? 아버지의 왕위를 노리고 반역을 했잖아요. 그리고 아버지의 후궁들 10명을 그 성에 남겨두고 아버지가 도망을 쳤는데 그 후궁들하고 백주대낮에 동침을 했습니다. 정말 이거는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한 거죠. 그런데요, 이제 다윗을 죽이겠다는 압살롬의 군대하고 거기에 맞서는 다윗의 군대, 그러니까 요압이나 아비새나 이런 사람이 이제 나갈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? 꼭 이겨야 된다, 이거 하지 않았습니다.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을 긍휼히 여겨라, 내 아들 압살롬을 생각해 주라, 그거 하잖아요. 그 세상에 그런 아들을, 그런 놈은 죽어도 싸, 이렇게 말해도 부족한데,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러 오고 있는 압살롬을 향해서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, 내 아들 압살롬을 좀 생각해 주라,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 불가의 마음이죠. 법으로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? 그 법을 초월하고 뛰어넘는, 말할 수 없는 긍휼이 이 다윗 안에서 막 솟아오르고 있는 거예요.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식보다 다윗이 더 기다린 게 뭐였습니까?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냐, 그거였잖아요. 그럼 그 놈이 뭐 볼 게 있습니까?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막 슬퍼하잖아요. 내가 왕위를 다시 얻었구나. 다시 이제 편하게 살게 됐구나. 이건 둘째 문제예요. 내 아들 압살롬아. 막 슬퍼하잖아요.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압살롬이 요압을 만나기 전에 다윗을 먼저 만났다면 살았을 겁니다. 비록 그가 너무나 큰 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다윗을 만났다면 살았을 거예요. 그리고 다윗의 긍휼 앞에 그 마음이 녹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안타깝게도 누구를 먼저 만났습니까? 요압을 먼저 만났습니다. 요압이 바로 창으로 찔러 죽었잖아요. 그죠? 그 다음에 요압을 따르는 사람 10명이 다 이제 압살롬을 찔러서 비참하게 압살롬이 죽었습니다. 그러니까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아무리 풍성하고 많아도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법 앞에만 서면 죽는 거예요, 압살롬처럼. 근데 이제 우리가 압살롬 그러면 아,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지만 냉정하게 우리 안에도 따져보면 우리 안에도 압살롬과 같은 반역의 마음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음란한 마음이 있습니다. 우리 안에 온갖 악이 다 들어있습니다. 근데 사람마다 다른 모양의 악이 나오고 또 많이 나오냐 적게 나오냐 그 차이뿐이지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존재들입니다. 그래서 사실 요압이 압살롬을 대해서 한 행동은 법적으로는 잘한 거예요. 그 대적 아닙니까? 나라를 뒤흔들고 분열시키고 반역자니까 죽이는 게 합당한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다윗에게 먼저 다윗과 먼저 만났다면 살았을 거다. 저는 그렇게 이제 믿는데 안타깝게 그렇게 되지를 못했죠. 사람이 이 긍휼 앞에 선다는 거 이것만큼 복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죠. 그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여러분 1만 달란트가 대략 우리나라 지금 우리 시대의 돈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된다 하고 몇 번 들으셨을 텐데 기억 잘 못 하시죠? 숫자에 약하잖아 우리가. 대부분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우리 지금 현재의 돈으로요. 그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을 15만 원 정도로 계산할 때 약 9조 원 정도 됩니다. 1만 달란트가 9조 원. 뭘 얼마나 했길래 9조 원 빚을 졌을까요? 그죠? 근데 그 빚이 단순한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 전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. 그건 금전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. 우리의 죄가 그렇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왕 앞에 불려 나갔는데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와 내 아내와 내 자식들 다 팔아서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빚을 갚아라. 근데요, 다 팔아도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. 9조 원인데. 그러니까 이 사람이, 제가 갚을 테니까 용서하소서, 이제 이런단 말입니다. 근데 임금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줍니다. 이제 이것이 뭘 말하고 있냐면,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잖아요. 그러니까, 그 사람, 전체 가족이 다 버림받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런데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는 임금님에게서 나오는 긍휼이에요. 그거 외에는 사는 방법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건 너무나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.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마음이 긍휼을 입을 수 있는가? 이 내용을 잠깐 이야기 드리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성경에서 제가 이제 두 사람을 생각을 했는데요. 하나님의 긍휼을 크게 입은 두 사람. 한 사람은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. 이 여인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의 후손입니다. 근데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.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발 제 딸을 좀 고쳐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.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.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니고 원래 그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이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. 예수님 하신 말씀이. 근데 아무리 그래도 자존심이 남아 있으면 사람이 그런 말 들을 때 속이 확 상하잖아요. 예? 아무리 그래도 도움을 구하러 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? 이럴 수 있죠. 근데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또 예수님께 와서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.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 두 번째 이야기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합당치 아니하니라. 그러니까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고 이 개라는 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잖아요. 이 이제 더 줄여서 이야기하자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. 그 정도 되면요 사람들이 돌 던지고 갑니다. 아무리 도움을 구하러 왔다 할지라도.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?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. 이 마음이 긍휼을 입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. 예. 정말 자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그대로 들어와요. 예, 그대로. 맞습니다. 나 그런 인간입니다. 그런데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. 그러니까 이 여자는 개라는 말 속에서도 소망을 찾아내는 거예요.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. 이게 맞는 말 아닙니까?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들어도 교만하면 개? 막 이럴 수 있잖아요. 그런데 개라는 말 속에서도 소망을 찾아낼 수 있어요. 마음이 떨어져 있으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.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. 주님이 왜 그 여인에게 그렇게 대하셨을까요? 긍휼을 입는 자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. 그 여인이 싫다거나 외면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죠. 당연히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잖아요. 그 여인이 가진 그 귀한 마음을 주님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 주신 거예요. 그리고 그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. 이 또 한 사람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가운데 못 박히셨을 때 좌우편에 못 박힌 범죄자 중에 하나였습니다. 한 범죄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? 네가 구원자야? 그러면 너도 살고 나도 좀 살려줘 봐. 딱 이렇게 했죠.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강박할 수 있을까요? 인간의 마음이. 사람이 제가 병원에 옛날에 전도를 갔는데 일하다가 손목이 잘린 사람이 있더라고요. 청년인데. 사람이 그 정도 되면 인생을 돌아볼 만한데 말씀 안 듣고 TV만 보고 있더라고. 또 어떤 할아버지는 암에 걸리셨는데 경로당에 와서 하토치고 계신.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. 사람이 강팍하면 그렇게까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막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스러운 속에서도 예수님한테 구원자야 그럼 너도 살고 나도 살려라 이러고 있는데 한 범죄자는 그 사람을 꾸짖었죠. 조용히 해. 너하고 나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이런 처벌을 받는 게 옳은 거야. 당연한 거야. 이 사람 뭐가 있습니까? 자기가 받는 처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. 사람이요, 죄가 인정되면 거기에 오는 어떤 심판이나 어떤 그 뭐 처벌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됩니다.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한 거야, 이거는. 하지만 이분이 행하신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. 그리고는 뭐라 하겠습니까? 주여,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.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. 네가 오늘 저녁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. 주님이 품고 있는 긍휼이 그런 사람에게 막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. 수로 분위기 여인 같은 그 여인들에게. 또 십자가에 한 범죄자에게 이렇게 나갔잖아요.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생명이 됐습니다.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. 저는 이제 이남 일녀 그 자녀가 셋입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국자인데요. 예. 근데 제가 셋째를 낳을 때만 해도 애를 적게 낳아야 된다고 나라에서 강조하던 때라서 의료보험 혜택도 안 준다 그러고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세상이 달라지는데 하여튼 셋째 나면 큰 죄 짓는 것처럼 분위기가 예, 그랬습니다. 근데 셋째를 낳아보니까 큰애 둘째에도 사랑스러웠지만 셋째는 큰애 둘째가 잊혀져 버릴 정도로 사랑스럽더라고. 정말 온 마음이 거기 다 갔어요. 근데 이제 그 셋째가 이번에 이제 좀 잘못을 좀 크게 했어요. 그래서 저에게도 이제 어려움을 많이 주고 이제 그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지라도 긍휼이 막 도는 거 있죠. 그 아이를 향해서 안 됐기도 하고 막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고 막 그런 긍휼이 막 마음에서 도는 거예요. 근데 긍휼은 긍휼이고 이 긍휼이 제대로 임하려면 이 아이 마음이 떨어져야 되는데 잘못을 해놓고도 마음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듣기 싫어요. 이거는 벌써 아직 당연하거니와가 안 된 거예요. 마음이 진짜 마음이 떨어지면 자기에 대해서 잘못한 걸 이야기해도 맞습니다. 네, 그런 사람이 이렇게 돼요, 마음이. 그래서 어느 날은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. 막내 아이의 가장 친한 친구, 휴대폰. 잘못한 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뺏겼어요, 이제. 잘못한 것이 없었는데 빼앗았으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? 잘 모르시구나. 스팀이 나오면서 되들었을 거예요. 근데 잘못을 워낙 크게 했기 때문에 휴대폰을 빼앗아도 말을 못 하더라고요. 근데 얘가 휴대폰을 쓰던 애가 휴대폰을 안 쓰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? 그래서 며칠 지나니까, 아빠,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? 네가 아직 멀었구나. 이게 잘못한 걸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?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근데 그게 안 됐어. 야, 네가 한 잘못에 비하면 휴대폰 뺏긴 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네가 이것도 못 받아들인다면 너는 아직 멀었구나. 딱 냉정하게 거절을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지방으로 일을 다니니까 제 아내에게 제 아이가 이제 일을 갈 때 휴대폰을 주고 일 마치고 오면 휴대폰을 빼앗아 놔라 이랬거든요. 그리고 이제 지방 갔다 이제 오랜만에 올라와서 물어봤어요, 아내한테. 여보, 애가 휴대폰에 대해서 반응이 어때? 그랬더니 일 갈 때 받아가고 일 끝나고 집에 오면 반납을 한대요. 그래서 요즘 좀 그거에 대해 반항감이 좀 있어? 그랬더니 반항감이 없고 오히려 휴대폰 보던 시간에 이제는 운동하고 뭐 이제 지 일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지금 그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얘가 조금 이제 마음이 좀 떨어졌구나. 그래서 맞습니다. 나는 내가 행한 일에 이 보응이 당연합니다 하고 받아들일 때 막 긍휼이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제 아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이제 그 다 못 드리는데 나중에 그 애가 이제 변화받고 구원받아서 오면 한번 그 듣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.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가 이제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담배도 좀 끊고 해야 되겠다고 그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씩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됐으면 하고요. 제가 그 아이가 잘못한 것만 생각하면 정말 속이 상한데 그 아이가 잘못한 것이 가족들, 친척들, 친구들에게까지 다 알려졌어요. 그래서 이 아이가 변화받고 구원을 받으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겠구나 그런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이 아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.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. 야고보서인데요. 예, 야고보서를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. 야고보서 2장 13절. 함께 읽겠습니다. 시작.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.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. 아멘.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.